축복과 저주, 상과 벌 개념이 율법 모세 오경 속에 있습니다. 아시죠? 달리 말하자면 의인에게는 상급 보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린다고 율법이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 질문에 시원한 답이 없으니까 온 인류와 역사와 철학이 악과 고통의 문제라는 미궁의 세계로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모압, 암몬, 블레셋, 가나안,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면 초생달 혹은 크레센트 모양의 땅이 드러납니다. 근동 문명을 이룬 벨트죠. 특히 지중해 동쪽 해안을 따라 사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을 레반트라고 합니다. 더 좁혀서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미디어 영향을 받은 것이고 부지불식 간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에 저항하는 아랍권의 사고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 지역에 정식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병 군대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1300명이나 죽이는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 2200명이나 죽었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몰고 온 악 누구입니까? 그 정체가 뭔지 그 존재를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 실체를 알 듯하면서 모릅니다. 미국에 살고 미국의 뉴스 중심으로 우리의 두뇌 사고 체계가 거의 확립되어 있죠. 우리는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팔레스타인 주민들 입장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들에겐 이스라엘의 존재가 악이에요. 2000년 넘게 살아온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몰아낸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진도 크기 땅에 230만 주민을 사방으로 막아 가두어 감옥처럼 단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들에게는 악이요 원수입니다. 원래 전쟁에서는 아군 적군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성 안에 배신자가 있고 첩자가 암약합니다. 무엇보다 주전파, 결사항전파가 있는가 하면 주화파, 화친조약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분열로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 40년이 지나서 로마에 진압된 이스라엘의 반란, 또 60년이 지나서 AD 130년경 바 코코바의 리더십으로 일어난 대로마 반란도 그랬습니다. 무장봉기로 나라를 찾으려는 열망이 짓밟힌 케이스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6.25라는 냉전, 대리전쟁을 통해서 좌우가 갈라진 민족으로 남아 아직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도 동학혁명을 계기로 청일전쟁을 불러와서 강대국의 각축장 한반도에서 친일이냐 친중이냐 갈라진 우리나라 아닙니까? 악, 너의 존재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도 동족 혹은 잡아온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삼아 항전할 태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 양심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강자 편을 옹호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마스 편에 서야 할 어떤 유대감, 솔리다리티도 없습니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자비의 신이시라면 귀한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이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법, 단답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딱히 아 이게 답이야 라고 못했어요. 비록 어떤 한 개의 답이 어떤 시대에 나와도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답이 나오더라는 관찰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해왔었습니다.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포로와 종살이입니다. 그 수치와 좌절이 고통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들이 악입니다. 그것들이 악의 존재와 고통의 문제라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파헤쳐야 합니다. 성경은 다만 특정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를 쓴 것뿐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한 이야기. 스토리죠? 스토리이지만 이 죄악의 대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정경 정품 성경으로서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의 통치하에 하나님이 외면하실 건가? 그럼 우리가 율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은 저 원수의 나라를 왜 용서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저놈들 무찔러 주시면 안 되나? 에이그 이 세상 끝이 와서 사자와 독사와 아이들과 함께 노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이런 반응이 스토리나 시문학이나 아포칼립스 비전이나 종말적 비전으로 도출된 글들이 정경이 되고 정품 성경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은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고통은 언제나 찾아와요. 언제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을 때입니다. Suffering, 고통은 punishment,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상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설명이 안 되죠.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상과 벌, 축복과 저주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 자체는 explain, 설명한다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 그것을 깨뜨렸음에 대한 서사요, 서술이요, 설명인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는 많은 썰이 있습니다. 이론이 많아요. 악인이 잘 되거나 의인이 받는 고통을 우린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정답 찾기를 그냥 회피해요. 대신에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면서 자기가 고문받아 죽어가는데도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대신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외우면서 쉐마 율법의 완수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은 고통은 저 세상에서 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생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세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불교의 윤회 개념을 도입해서 전생에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악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서 혹자는 악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선한 것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애매한 딜레마에서 구출해주는 격이 됩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고통 당사자에겐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이라고까지 주장해요. 좀 레디컬하죠. 이유는 우리 선을 이루기 위한 고통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파라다임을 사용해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악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을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이사야 53장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또 급진적 견해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때문인데요. 언약 변할 수 없죠. 변할 수 없는 언약은 현실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음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한 여러 견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고생고생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며 극복해낸다고 해요. 뭘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이상과 현실 많이 다르죠. 의인은 번창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 아이디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 부조화는 참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수수께끼니까요. 풀 수 없으니까요. 특히 정경, 정품 성경을 집대성해야 하는 작가들에게 오는 중압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놈의 악이란 존재, 의인이 받는 고통, 택한 백성이 당하는 열패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사는 우리 유대민족에겐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수프림 파워가 있다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피조물들을 속속들이 챙기시고 돌보신다면서 어찌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이 이 말도 안 되는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버티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쥐어짜는 질문, 우리들의 질문 같지만 이미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하는 정경, 정품 성경 편집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가 하면은 당시 고대 유대인들과 나란히 살았던 이웃 근동 사람들은 도대체가 인륜적 도덕이란 게 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 이교 사상은 그냥 태초부터 악, 악신의 존재를 상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악의 존재와 고통으로 자신들의 신에다가 반박 내지는 비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나타나서 저들을 흔들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겐 악과 고통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공의라는 것이 서서히 온다면 절망, 의심이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악의 존재를 신의 섭리라고 하는 주장은 마치 노름판에 비유하자면 판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악에 대한 설명 여부에 따라 걸려있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본질적으로 모랄, 도덕적 세상인데 누군가가 믿음을 잃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즉 욥기에서처럼 그 사람은 명백한 도덕적 표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저자들은 악의 존재, 고통의 문제를 철학자나 신학자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찌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세상에 풀어놓고 존재케 할 수 있어? 면밀하게 쌓아올린 조직적 논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지만 그들에게 악의 존재는 신의 섭리라는 말은 논리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은 욥의 방식으로만 고통의 문제, 악의 존재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에게 악, 고통의 문제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요, 심리적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국가 재난이나 개인적 고통에 직면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네, 매우 인간적이요 심리적 질문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고통과 무질서가 또 언제 찾아올지도 환히 아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이건 매우 영적인 질문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에다가 다양한 작가들, 선지자, 제사장, 여인, 왕,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고 그것을 담은 그릇이 결국 성경으로 선택된 겁니다. 각각 다른 말이지만 고통과 악의 문제에서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 결국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문제로 모아집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 악의 존재는 신의 섭리라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신실한 사람마저도 경험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모든 충격에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 자체를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싱글 모델, 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델 하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는 복잡해서 1차원적 신학 속에 포획하기란 어렵습니다. 조직 신학 역시 잡다한 국가적 개별적 삶의 경험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조직 신학 철학은 성경 저자들이 택한 장르도 아니고 모드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모델을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각각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특수한 시대, 특수한 도전을 극복하는 특수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최적화된 모델임을 알 수 있어요. 각 모델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직면해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스토리를 전합니다. 역사를 해석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예정하기 위해서예요. 그 방식 속에 다양한 개인 혹은 국가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까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다양한 이미지, 즉 다수의 모델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인 우리로서는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합의된 어떤 결말도 없이 국가 재난에 대한 반응 중 어떤 모델이 제일 좋더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고대 문헌의 전집인 성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네, 한마디로 놀랍기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헬렛 전도자의 말 속에 담긴 진리를 보는 듯 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정품 성경 편집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국가적 개별적 근본 문제에 대한 정말 다양한 접근법을 가진 책들을 정경에 포함시킨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후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논리입니다. 이 신명기적 노선의 근간이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패배한 다른 민족 종교의 길로 가지 못하게 구해낸 건 바로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록 예루살렘과 성전과 심지어 왕조마저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게 된 건 언약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두 번째로 선지서는 그 언약의 도덕적 측면을 공동체 속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도덕 혹은 인륜이 빠져버린 제사, 제물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렬한 비판을 받았는데다가 이젠 성전마저 사라진 마당에 짐승 잡는 행위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교의 기원이 되죠. 세 번째로는 시편입니다. 상한 심령, 절망과 분노 혹은 넘쳐나는 기쁨과 신뢰를 표현하지 않던가요? 네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인간이 쏟아붓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말로 위로하고 실존적 기쁨을 설교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욥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던가요? 욥의 경우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비극이 날아들었죠. 친구들이 욥에게 네 죄 때문에 이런 참상이 벌어지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죠. 욥은 그러나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디 있냐고 항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기각하고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다만 욥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꾸짖기는 하죠. 욥기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주의 신비함에 호소하는 책입니다. 유한한 마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유대인들이 이방민족한테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즉 정체성 문제를 직면하여 통혼금지를 부르짖지 않았던가요? 말하자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뭉치자는 거죠. 일곱 번째 룻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곳곳에서 발견되더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덟 번째 요나서는 회개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지 않던가요? 아홉 번째 에스더와 다니엘서는 유대인 말살 홀로코스트가 임박했을 때 민족의 혼, 불이 꺼져갈 즈음 힘을 합쳐 스스로 무장하여 저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아포칼립스 방식으로 구원하더라는 소망을 제공하던 책이 아니던가요? 네, 어떻습니까? 이 책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슬퍼했고 낙심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기쁘고 행복해요. 제 감정이 모순된다고 누가 욕할 것입니까? 어제의 저는 오늘의 저이기도 합니다. 저의 슬픔과 기쁨이 날마다 교차하는데 아무도 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관계는 다이내믹해요. 역동적입니다. 정품 성경에 등재된 이 전경들마다 각각의 시대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읽고 또 읽고 내려온 독자들이 발견한 건 시대가 변해도 그 감동과 메시지와 교훈에는 멈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고통과 악의 문제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길과 방법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책으로 남겨서 저희들이 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로 저희들이 풀지 못하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주님의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